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를 확보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어제 정권 인수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하고 분열된 국가 통합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정권 인수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태스크포스팀을 새롭게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선 선거 부정 소송을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과 원활한 정권 인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CNN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 사위 제러드 쿠슈녀 선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 논의를 위해 접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인들은 공정한 선거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불법이 아닌 모든 합법적 투표는 개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한 동맹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승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후보가 추진해온 탄소 중립 경제 구축, 양국의 경제 관계 증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전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내일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등 마지막까지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방위비 인상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오늘 현지 라디오 방송 도이칠란트 펑크와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의 미국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나토의 방위비 분담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핵심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어 방위비 지출에 대한 논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독일이 나토 군사동맹의 방위비 의무인 국내 총생산 GDP의 2% 목표치를 내고 있지 않다면서 자주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얀마 총선에서 앙산 수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재집권을 위한 의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묘니윤 민족동맹 대변인은 오늘 전날 치러진 투표 결과와 관련해 민족동맹이 의회 다수당이 되는 데 필요한 322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선관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인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상원의원 161명과 하원의원 315명 등 총 476명을 선출합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방해로 오늘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의 방해로 타이완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WHO가 계속해서 2,350만 타이완인의 건강과 인권을 무시하는 것에 강한 불만과 열심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WHO가 정치적 이유로 타이완에 초청하지 않고 있다는 이는 모두의 건강을 위반한다는 WHO의 주장을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전체 확진자가 5,044만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중국이 지난해 우한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배렴 환자를 치료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VOA 세계 뉴스 박종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은 하나라며 정당을 떠나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교 안보 보좌진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인사들로 중도적이며 국제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 북부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1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은 하나라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갈등 후에는 반드시 치유의 시기가 온다면서 정당을 떠나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선거 부정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개표 결과 270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해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통합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Refusal of Democrats and Republican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t's not some mysterious force beyond our control. It's a decision, a choice we make. And if we can decide not to cooperate, then we can decide.
바이든 후보는 7일 오후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확보 후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민주공화 양당은 언제나 협력해왔고 그것은 우리가 해온 선택이라며 지난 몇 년간 우리가 협력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협력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무는 미국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력하는 것이라며 의회와 민주당, 공화당 모든 의원에게 자신의 선택에 함께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성경에는 씨를 뿌리면 수확의 계절이 온다고 했다며 이는 갈등 후 반드시 치유의 시간이 온다는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실망감을 잘 안다면서 이제는 가혹한 수사를 중단하고 서로를 다시 바라보며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진전을 만들어가자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서로의 적이 아닌 같은 미국인이며 자신은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제 선거는 끝났고 자신의 의무는 예의와 공정성, 과학 그리고 희망의 확신을 퍼뜨려 나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거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도둑이라고 믿으며 이것은 도둑 맞은 선거라면서 오늘 아침 영국 최고의 여론조사 요원이 쓴 글에 따르면 명백히 도둑 맞은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권자 사기가 있다는 여러 증언이 있고 우리 선거 문제에 전례가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 집계 단계에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서 펜실베니아와 디트로이트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투표일 사흘 뒤 도착한 용지를 반영했다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만 표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습니다. 또한 디트로이트 개표 과정에는 사람들이 개표 사무소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했다며 투명성 없는 개표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각국 정상들은 비공식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확보한 데 대한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트위터에 현재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며 함께하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며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에다 일본 총리는 일어와 영어 두 개의 글로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해리스 부통령 후보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도 당선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조 바이든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셉 루비네트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니아주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 대학교를 거쳐 시러큐스 법률 전문대학원을 나온 뒤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만 30살 생일을 몇 주 앞두고 델라웨어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미국 역사상 최연소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의원이 된 지 몇 주 만에 그에게 개인적인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해 12월 성탄절 쇼핑을 하던 그의 아내 닐리아와 한 살 된 딸 나오미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겁니다. 남은 두 아들의 양육을 위해 상원의원직 포기도 생각했던 그는 이후 연방의사당이 있는 워싱턴에서 델라웨어주에 있는 자택까지 90분 이상 기차로 출퇴근하며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30여 년의 의정기간 그는 법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계의 거물급 인사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조 바이든은 1987년과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두 번 다 충분한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고 두 사람은 그의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두 사람은 재선에 도전해 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통령 재임 시절 그는 오바마 대통령을 이을 가장 강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대선 한 해 전인 2015년 장남인 보 바이든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자 그해 10월 가족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다시 대통령의 꿈을 접었습니다. 2019년 4월 바이든은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미국의 모든 것이 위험해졌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이든은 현재 77세, 함께 경쟁했던 트럼프는 74세입니다. 조 바이든의 집권 청사진은 외교, 안보, 경제, 이민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오히려 후퇴시켰다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집권하면 세계보건기구 WHO, 파리기후변화협정 등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에 있어 그는 강력한 총기 규제와 형사처벌 강화를 지지했으나 대선에 나서면서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조 바이든은 중산층 회복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위축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민과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포용적인 그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다카 수혜자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과 난민 수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계승해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든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나타난 미국 사회의 분열상과 대립을 봉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외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등으로 지칭했지만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주요 대북 관련 발언을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거 유세 중 강조한 대북 정책 방향은 외교적 접근입니다. 이런 기조는 대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Because I'd make it clear, which we were making clear to China, they had to be part of the deal. Because here's the root.
중국의 관여, 즉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에 그들도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톱다운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며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선거 캠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북 실무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free zone.
바이든 전 부통령은 마지막 TV 토론에서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라고 답했습니다.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은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한국 연합뉴스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우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나는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형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첫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뒤 김 위원장으로부터 러브레터를 받았다며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혹은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난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And he talks about how we're better off.
김 위원장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캠프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개한 방송 광고에서 종잡을 수 없고 불안정한 대통령 때문에 세계는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독재자와 폭군들이 칭송받고 동맹들은 밀려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재자와 폭군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Our world set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are praised.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유세 도중엔 김 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독재자, 폭군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당시 북한은 논평을 내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간의 초보적인 채모도 갖추지 못했다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북 접근법과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가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의 공약이나 발언이 당선 뒤 곧바로 정책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신임 행정부가 실제로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대선 승리가 유력해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내각 구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교 안보 보좌진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인사들로 중도적이며 국제적인 세계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외교정책 경험이 가장 풍부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1972년 첫 당선 이후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두 차례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았으며 8년간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 보좌진은 수십 년간 당선인과 함께 일해온 인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바이든 측 외교안보 보좌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중도 성향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대부분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전문 폴리티코 신문도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과 내각은 오바마 행정부 출신 인맥에 기댈 것이라며 중도 민주당의 구미에 맞는 제도권 인사들이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선거 기간 영입된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인사들도 고위직에 임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보 진영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나 캐런 베스 하원의원은 각각 재무장관과 보건후생부 장관 물망에 오르는 등 외교안보 분야는 아닌 것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티어니 윌리엄 앤 메리 대학 정부 국제관계학 교수는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선거 캠프의 외교안보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국제주의자들이며 다자주의적 성향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All of the people whose names are being bandied about as potential cabinet positions or national security advisors, these people are all experts in what they do. In terms of knowledge, domain knowledge,
티어니 교수는 바이든 내각의 장관이나 국가안보 보좌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는 인사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라면서 전문 지식에 있어 바이든 팀은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티어니 교수는 또 바이든 선거팀은 민주당 행정부에서 매우 낯익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으며 민주당 전반에 걸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 인재를 잘 갖춘 대규모 조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7월 외교 전문 매체 Foreign Policy는 바이든 캠프의 외교 국가안보 자문 실무그룹에 대한 민주당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며 군축, 국방, 정보, 국토안보 등 49개 실무그룹에 총 2,000명의 전문가가 외교 전략에 대한 보고서를 바이든 캠프에 제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캠프 내부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들 그룹이 공식 선거 조직은 아니지만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 발탁될 수 있는 인재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에서 올리는 정책 제언은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에브릴 헤인즈, 브라이언 맥키언, 줄리 스미스 등 바이든 전 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로 모아진다고 포린 폴리스는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블링컨, 설리번, 스미스, 존 케리, 토마스 도닐런 등을 외교안보 분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인사로 꼽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바이든 선거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총괄했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2002년에서 2008년 그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2013년에서 2015년 오바마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 2015년에서 2017년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기존 미국의 외교정책을 계승하는 중도적 성향이며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워싱턴의 허츠슨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블링컨 전 부장관은 중국이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across parties that China poses a series of new challenges and that the status quo was really not sustainable,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China's commercial.
블링컨 전 부장관은 특히 중국의 상업과 경제 관행, 미중 관계에서 상호성 부족 등은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계속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전 부장관은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국무장관에 기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국무장관 후보로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수잔 라이스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꼽히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안보 보좌관을 지낸 제이크 설리번도 외교 분야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1년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부비서실장에 이어 2011년에서 2013년은 국무부 정책실장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과의 핵협상을 이끈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올해 허츠슨 연구소와의 대담에서도 민주당 정부가 이란과의 핵 외교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y view would be that a democratic administration should immediately re-engage nuclear diplomacy with Iran. And look to establish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the JCPOA, but immediately begin.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은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과 비슷한 합의를 다시 맺고 이에 더해서 후속 합의에 대한 협상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전 안보보좌관은 백악관 비서실장 혹은 코로나 대응 등 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직에 임명될 것으로 미 언론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존 케리 전 국무장관도 바이든 전 부통령의 이너서클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케리 전 장관은 28년간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바이든 전 부통령 후임으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고위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은 미 역사상 첫 여성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여성으로는 최고위직인 차관에 올랐고 2007년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신미국 안보센터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흑인과 라틴계 등 유색인종과 여성을 행정부 고위직에 다수 임명할 계획이라고 측근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면 먼저 백악관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가경제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국의 49대 부통령으로 취임할 전망인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1964년생으로 올해 56세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이민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흑인이면서 아시아계입니다.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미국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냈고 어머니는 인도 출신의 저명한 암 연구자였습니다. 카멀라라는 이름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가 7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12살 때 어머니와 캐나다 퀘벡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장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워싱턴 DC에 있는 하워드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UC 해스팅스 법률 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04년부터 7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검사장을 지냈고 2011년 유색인종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에 올랐습니다. 2014년 비교적 늦은 나이에 유대계 변호사인 더글라스 에모프 씨와 결혼했습니다. 에모프 씨는 재혼이었고 카멀라 해리스는 초혼입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하며 처음 정계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서 카멀라 해리스는 같은 민주당 소속의 현역 하원의원을 누르는 이변을 일으킵니다. 이후 카멀라 해리스는 법사위원회, 정보위원회에 소속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공식 출마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는 여러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유일한 유색 여성으로서 TV 토론회 당시 경쟁자 바이든을 강하게 밀어붙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거 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지난해 12월 중도 하차를 선언했고 이후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은 카멀라 해리스를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팀이 승리함으로써 카멀라 해리스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그리고 최초의 유색인종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은 유례없이 많은 우편투표가 몰리면서 과거보다 개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우편투표에 사기 등 부정 요소가 많았다며 대대적인 소송을 예고하면서 대선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는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선거 정보 사이트인 미 선거 프로젝트는 지난 5일 기준 현장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는 약 3,593만 명인 반면 우편투표는 이보다 많은 6,537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우편투표가 현장 투표수를 훌쩍 뛰어넘은 것은 물론 지난 대선의 우편투표 약 1,350만 표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처럼 우편투표가 급증한 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한 표를 던지는 데 대한 우려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편투표 급증은 과거에 비해 개표가 많이 늦어지는 결과로 이어져 일부 주에선 선거 사흘 뒤인 6일까지 표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우편투표를 악용한 부정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대선의 승패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우편투표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5일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I have been talking about this for many months with all of you. And I've said very strongly that mail-in ballots are going to end up being a disaster. Small elections were.
자신은 지난 몇 개월간 우편 투표가 재앙으로 끝날 것을 매우 강하게 말해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우편 투표의 문제점은 사기 등 부정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인사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이번 선거에서 이길 것으로 믿은 적이 없으며 솔직히 이 때문에 엄청난 부정과 사기가 계속되고 있는 우편 투표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emocrat officials never believed they could win this election, honestly. I really believe that. That's why they did the mail-in ballots where there's tremendous.
아울러 자신이 이기던 주들에서 갑자기 우편 투표가 몰린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 우편 투표가 한쪽, 즉 바이든 후보 쪽에 쏠렸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소인이 찍히지 않거나 어떤 신상 정보도 없는 투표용지가 개수되고 또 일부 개표소에선 개수 요원이 일부 투표를 중복해서 집계하는 것을 발견해 공화당 측 참관인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오히려 시야가 가려지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물론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도 아니고 영원히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보다 앞서 연 기자회견에선 미국의 대통령을 선택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유권자들의 의지라며 모든 표가 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the will of the voters. No one, not anything else, that choos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each ballot must.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 신문 등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 후보 공식 지지를 밝힌 언론들은 네바다와 조지아 등 주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사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네바다주 법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공정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유권자 사기는 극히 미미할 것이란 점에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또 법적 소송까지 시사하면서 실제로 이번 우편 투표를 포함한 개표 과정 전반의 위법성 여부가 법원 등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이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임을 시사했고 이에 앞서 각 주 법원에서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조지아주 법원 등에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네바다와 애리조나 등에서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주 법원 중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지만 이는 개표 중단에 대한 것일 뿐 또 다른 형태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주의 선거인단 구성이 늦어질 수 있고 추가로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도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표 결과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전 전망과 승복 가능성에 대해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튿날인 4일 새벽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하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소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major fraud in our nation. We want the law to be used in a proper manner. So we'll be going to the US Supreme Court. We want all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가 국민에 대한 대규모 사기 선거라면서 대법원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후보 캠프 측은 득표율에서 바이든 후보의 역전당한 주에 대해 대규모 소송전을 시작했습니다. 중단 혹은 재검표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가장 소송이 많이 걸린 곳은 펜실베이니아로 트럼프 캠프는 우편 투표 마감 시한과 관련한 연방대법원 심리에도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법정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올해 대선과 관련해 역대 가장 많은 소송이 걸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헤리티지 재단의 한스 본 스파콥스키 선임 법률연구원은 V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소송 전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과 관련해 투표 개표에 대한 이의소송, 부재자 투표 거부 소송, 부재자 투표 접수 시한 연장 등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측이 대법원까지 끝까지 항소할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스파콥스키 연구원은 이번 사태의 의미 있는 판례는 2000년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엘고어 후보 간 법정 공방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주 개표 결과 부시 후보가 고어 후보를 0.1%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기계 재검표에서 불과 수백 표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이에 고어 후보 측은 수검표를 요구했고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승인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Probably the biggest precedent everyone's aware of is the Bush v. Gore decision from 2000. And it wasn't that the Supreme Court picked who the winner was. What
스파콥스키 연구원은 당시 대법원이 당선인을 선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플로리다 개표와 관련해 주정부가 일관적이지 못한 기준을 적용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경합주에서 일관되지 않은 개표 기준을 적용한 경우가 있다면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 대학 정치학과 윌리엄 하웰 교수는 VOA 뉴스센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캠프의 소송전이 수주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2000년 부시 대 고어 법정 공방 때보다 소송 근거가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 don't see though any particular court cases being put forward that are going to be especially challenging to adjudicate. Thus far, we
트럼프 캠프가 제기한 소송 가운데 판결을 내릴 만큼 강력한 건은 없어 보이며 지금까지 개표 오류나 투표 용지 분실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다툼에 개입하길 꺼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부시 대 고어 사건을 맡았던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당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 한가운데 개입한 것은 실수였다고 나중에 회고했다고 버팔로 대학의 제임스 가드너 법대 교수가 VOA에 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득표율 격차를 크게 벌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결과에 승복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의 중도성향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 일레인 카마크 행정학 선임 연구원입니다.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look on Trump's part, it's going to look increasingly sort of like a sore loser.
카마크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가 충분한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전체 득표율에서도 4% 이상 크게 앞서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승리가 공식 확정되고 취임식을 갖기까지는 아직도 몇 가지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와 의회의 최종 공표 등 남은 절차들을 안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3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270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각 주별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 3일 실시된 대선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뽑았습니다. 각 주별 연방 상하원 의석수에다 수도 워싱턴 DC에 할당된 3명 등 미 전역에서 선출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오는 12월 14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때 각 주의 주지사들의 입회 하에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단은 자신을 선임한 대선 후보만을 지명하겠다는 신의 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합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간혹 지지하기로 약속한 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 후보를 찍는 반란표가 나오기도 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선거인단이 행사한 표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상원의장을 맡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이로써 선거인단의 임무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어 미 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를 하고 당선인을 최종 공표하게 됩니다. 한편 현재 당선이 유력한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공식 취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정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을 사람을 임명합니다. 또한 전임 행정부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특히 국가안보 등 주요 현안에 관한 브리핑을 받으며 정권 이양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방조달청은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의 사무실과 집계, 인수 과정에 필요한 예산 등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각료 인선입니다. 국방과 외교, 재정 등 각 주요 부처 장관을 내정해 의회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장관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등 직에 누구를 앉힐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서편계단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소희입니다.
한국 정부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미북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역할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미한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떤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 정부가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 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며 한국 정부는 미국 차기 정부와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의 차기 정부와 미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가치 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대선 이후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면서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입니다.
특히 한미 국방부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차기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전까지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시키는 데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박사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협상 재개 입구 전략으로 제기했던 종전선언 카드를 미 차기 행정부와도 논의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인수팀이 만들어지면 한국 정부가 한국 측 입장을 얘기하기보다는 북한 측하고 논의했던 것을 일단 전달을 하고 미국 측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미국 측에서도 판단해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미국이 우려하는 종전선을 채택할 경우 유엔사나 한미동맹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이 필요하겠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2012년 2.29 합의 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강경하게 변했다며 한국 정부가 미북 협상에 조속한 재개를 서두를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바이든 캠프에 지금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종전선언을 얘기하면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중요하다. 그걸로만 통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라는 대원칙을 합의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한국 정부는. 그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대화를 좀 제시해봐라. 그런 식의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을 원하겠죠.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즈음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내년 1월 8차 당대회까지는 북한도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정부로선 미국의 차기 행정부 인사들과의 교감도 중요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미북 관계의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하면서 내년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북한의 새로운 미 행정부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는 시기는 3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미국 새 행정부가 어떻게 정책 방향을 하느냐를 보고 그 만약 연합훈련을 강행을 한다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박 교수는 설사 미 차기 행정부의 초기 대화 제의가 있더라도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 사이에 자신들의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대남 도발을 저울질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국제금융기준 미 이행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명시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자금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체제에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반은 6일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대북거래 위험성을 강조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지난달 개최한 화상총회에서 자금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의 국제기준 이행에 있어 전략적 결함이 있는 국가 명단을 갱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과 테러 확산 금융의 국제기준 이행에 있어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미 금융기관에 통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은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 등 고위험 국가에 관한 자금세탁 방지기구 성명서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기구가 성명서에서 각국의 북한과 이란의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조달 금지 제도 내 중대한 전략적 결함으로부터 국제금융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도입과 시행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금융범죄 단속반은 금융기관들이 북한 등 해당 관할국에 대한 의무, 위험 기반 정책, 절차와 관행을 검토할 때 자금세탁 방지기구 성명서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기구 총회 결정에 근거해 북한이 포함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금융범죄 단속반이 올해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편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의 주의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조치국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난 9년 동안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전 세계 이목이 미국 대선에 쏠려 있는 사이 북한과 중국이 조용히 밀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60만 톤의 식량과 비료를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착 행보는 6.25 전쟁 70주년을 계기로 가시화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2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2세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으시고 열사들에게 숭관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평양에서 동쪽으로 90km 떨어진 이곳은 6.25 전쟁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부가 있던 장소로 전산 마오쩌둥 중국 주석의 장남 마오 안잉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중국 단둥에 보내 항미 원조 열사릉과 기념탑에 헌화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지난달 23일 이례적으로 인민지원군의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한국전쟁을 미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중국 인민은 반드시 정면으로 통렬한 반격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친서도 자주 주고받으며 혈맹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서로 축전과 답전을 주고받으며 양국 간 친선 관계를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9월과 10월 두 달간 무려 6차례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에 대응해 반미 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는 이미 확보했고 6.25 참전을 명분 삼아 북한을 확실히 잡아놓으려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닉시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타이완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듯이 중국도 북한을 미국에 대한 견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may want to strengthen North Korea to some degree, thinking North Korea might then be more provocative towards the United States.
북한도 중국이 필요합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와 코로나 사태, 그리고 태풍으로 인한 수해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대선 결과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비핵화 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난을 완화하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 중국에 밀착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한동대 박원곤 교수는 말했습니다.
대선 이후에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북한과의 다시 협상 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미국 행정부도. 그럴 경우에 지금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중국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자신들이 자력갱생과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또 미국 입장에서는 미중관계를 생각하니까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놔야 할 부분도 있는 거고요.
북중 밀착은 중국의 대북 식량과 비료 지원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중국발 식량 유입 현황과 관련해 중국에서 상당히 들어오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약속했던 식량 60만 톤 지원을 거의 다 이행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2월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도 3일 중국이 식량 외에 대량의 비료까지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50에서 60만 톤이며 비료는 55만 톤에 달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중국이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을 안정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60만 톤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만일 식량을 25톤 트럭에 실어 북한에 제공했다고 하면 2만 4천 번이나 수송을 해야 합니다. 또 3만 톤급 화물선으로 수송할 경우 20번 정도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식량 수송은 미국 정보당국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중국의 대북 식량 제공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켄 고스 국장은 미국과 중국이 이 문제를 별도의 채널로 조용히 논의했고 미국도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ay have, you know, talked with China privately. The United States also doesn't want instability in North Korea.
전문가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으로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과 북한 수뇌부가 만나 공동의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레리닉시 박사는 말했습니다.
Kim Jong-un going to Beijing.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경제계획 실패를 인정하고 내년 1월 열리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세우려면 외화와 물자, 기술 도입이 전제돼야 합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중국을 방문해 미리 경제 원조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 관련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비핵화 조치와 함께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 개선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특히 미국의 새 행정부가 정책 재검토를 할 경우 내년 봄 이후에나 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제재 등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 동결 조치, 즉 모라토리움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은기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9년 11월 9일 반세기 가깝게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은 동서 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40여 년간 분단돼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한 뒤 독일은 4개의 점령지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연합국이 독일을 분할한 목적은 독일이 다시 결합해 전쟁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소련이 동독의 비공산 정권이 등장해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날 저녁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포함한 동독의 모든 국경을 개방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베를린 시민들은 한꺼번에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검문소로 몰려들게 됐고 결국 베를린 장벽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11개월 만인 1990년 10월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의 각 주가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독일의 재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통일을 재통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1871년 독일 제국의 성립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1970년 11월 9일 샤를르 드골 프랑스 전 대통령이 79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1890년 프랑스의 북부 도시인 릴에서 태어난 드골은 생시르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에게 파리가 함락되자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그 뒤 런던에서 프랑스 동포들을 향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독일에 대한 계속적인 항전을 호소했습니다. 이후 1944년 8월 파리가 독일군의 점령하에서 해방되자 드골 장군은 프랑스 국민의 영웅이 돼 프랑스로 다시 돌아옵니다. 1946년 연립내각 구성에 반대해 돌연히 주석직을 사퇴했지만 1958년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당시 은퇴했던 샤를 드골 장군은 알제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계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골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제5공화국을 선포하고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후 1969년까지 11년 동안 위대한 프랑스를 내세우며 집권했고 1970년 11월 9일 79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